여러분, 70년대 유행하던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 중에 이 띄어쓰기를 잘못했을 때에 오해하는 이런 문장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무슨 뭐 아기다리가, 고기다리가, 뭐 어떻게 던데이트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를 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가방에 들어갔다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오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참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충은 압니다. 이 자이언트를 어린아이가 물리쳤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검색해보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약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동네의 축구팀이 세계 1강인 축구팀과 겨뤄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라는 이 정도로 너무나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대결이 앞에 있다, 대상이 있다라는 이런 비유로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약자인 다윗을 빛내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에,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기술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는 파워가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큰 문제를 꼽으라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플루럴리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영향은 단 하나, 예, 이 객관적 진리를 반대하는 이런 무브멘트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이지 오직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다도 될 수 있고 모하메도 될 수 있고 여러 신 중에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세상 학문에 마음을 열고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상을 배워가면서 우리 자녀들 삶에 참으로 종교가 오직 많은 종교 중에, 많은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런 것 중에 나는 그 중에 기독교를 택한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떠한 나의 삶의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사상을 배우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만족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불상사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험악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깜깜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 손에 무엇을 쥐어줘야 그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씨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잘 떠야 합니다. 그러나 착륙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윗이란 사람은요, 삶을 마무리하면서 아들을 불러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라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하나님 없이 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뭐 물질 남겨놓고 또 우리가 뭐 비즈니스 남겨 이런 거 남겨놔봤자 자녀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도움되기보다는 이것이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참 우리 주위에서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난 물질을 많이 남겨놓고 간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창력을 했는가? 멋진 말을 남기고 갔는가?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명하여 이새라는 사람 집에 아들이 여덟 있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그 책임을 맡고 이새 집을 찾아갑니다. 아들을 불러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가정집을 방문했다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 하면요. 가톨릭에서 이 교황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교황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참으로 가문의 영광인 일입니다.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니 아들 씻기고 닦고 뭐 빚내고 광채내고 이발소 보내고 뭐 화장품 발라주고 뭐 무슨 일을 못했겠습니까? 아들 자랑하기 위해서 딱 세웠는데 일곱 아들을 세웁니다. 일곱 아들을 세워서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집에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일곱 아들을 다 봤는데 아니라고 하니 더 없냐 그랬더니 들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다고. 여러분 막내는 부모 사랑받고 자라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막내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자리인데 이 막내 다윗 여덟째는요 아니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아들이 서는 그 줄에도 못 섭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그냥 눈밖에 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뭐 너무 아들만 낳다 보니 이 한 해 정도야 상처받을 일 아닙니까? 아,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요 양치다가 양 다 팔아먹고 그냥 가출하겠어요. 아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상처받을 상황인데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 전쟁이 나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전쟁에 나갑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세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도시락 싸들고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세 형이 갔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 다 아직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는 위험한 곳입니다. 갖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내를 보냅니다. 이것도 상처받을 일 아닙니까? 아니 형들은 집에서 뭐 하길래 나는 열심히 양치고 있는데 형들이 양쳤다는 말 없습니다. 집안일을 도우며 양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이 다윗이 파트타임 잡이 있었어요. 이 메인으로 양을 쳤지만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참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괴로운 이런 악몽도 꾸고 막 괴로운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와서 좀 노래를 불러줘서 위로하길 원하는데 이 다윗의 달란트가 수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이 음악을 잘했어요. 그 이제 뭐 딴따라 가수처럼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이 수고를 치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왕을 위로했습니다. 그 일도 하고 양도 치고 하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불러서 가봤더니 전쟁터에 나가 형들한테 밥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공평하다 생각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심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치던 양들 그냥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다 양들을 돌보도록 다 맡겨놓고 다윗의 삶에는요 무책임이란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블레셋 군대의 이 자이언트, 자기가 인생에서 처음 본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이런 골리앗이라 불리우는 이 자이언트가 그곳에 서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오래가면서 이게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이러지 말고 너희 중에 대표가 나오고 내가 우리나라의 대표로 한판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 되고 너희들이 나를 물리치면 우리가 너희 종 되겠다. 그냥 1대1로 붙자는 것입니다. 다들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이 사이즈를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도저히 이 이스라엘 군사의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이 등치도 좋고 이 사울이 왜 왕으로 뽑혔는가? 이 사울의 이 등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키도 크고 굉장히 아주 멋진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은 왕인데 왕까지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모욕의 말을 듣고 무서워 떠는 군사들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저게 무엇길래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합니다. 군사들은요 자기들의 대장이 사울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불안해하니까 함께 불안해했어요. 함께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누구의 군대로 받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대장을 바라보는 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욕하느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이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대장이 누군가? 나의 가진 능력으로, 나의 가진 힘으로, 나의 가진 노하우로 이것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대장 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대장이라 믿고 외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어주셔서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욕하는 이것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 참으로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 그냥 동네 강아지 이름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는커녕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덤덤해지고 너무나도 마비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모독적인 말과 행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슬슬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도 없는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이 군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느냐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 여러분 다른 군사들이 이 어린애의 믿음을 보고 야 참 너 믿음 좋구나, 너무 잘하고 있구나, 우리도 너에게 좀 배워야겠구나 이래도 모자랄 텐데,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다윗의 형이 한마디 합니다. 큰형이, 맏형이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꾸짖습니다. 아니, 칭찬은 못해줄 망정 너 집에서 양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왜 왔냐고, 조그만 게 까부냐고, 아니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 그 앞에서 너는 완전히 그냥 메뚜기 같은 이런 존재인데 왜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참으로 완악하게 구냐고, 너 지금 이거 구경거리로 하냐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너 이렇게 까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참으로 믿음의 아들이 칭찬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과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위에 있는 믿는 자들이 박수 쳐주며 응원해 주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집회 이렇게 인도하면서 말씀에 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겠다는 이런 청년들 가운데 자기의 삶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사가 될 텐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생이 돼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할 때에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자녀들을 참으로 내가 선생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참으로 내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는 이런 분,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집에 가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부모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디어 주의 종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칭찬하며 응원해줘도 부족할 텐데, 부모님들의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는가. 먼저 아이들이 그 고난을 겪지요. 할애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우리가 너 목사시키려고 이민 온 줄 아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너 아니래도 하나님 할 일 사람 할 사람들 많이 있어. 어떤 분들은 뭐 하나 나서 잘 키우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독생자를 키우시면서 저한테 먹어서 따져요. 목사님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 해 가도 괜찮죠? 우린 독생자 하나, 이거 이 아이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말리라 그래요. 저는 가라는 사람이지 말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두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려주세요. 아니, 저 말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가문의 영광이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쭉 자라난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젊음을 완전히 드린 분들이 계세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선교사님, 자시왈리 선교사님, 브라이언 추, 퍼캉, 젊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체를 다 드린,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여도 어렵고 힘들다 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 초대교회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저희 교회 34년 자랑이 있다면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34년 동안 우리 교회 분쟁하지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평탄하게 어려움도 그냥 잘 극복하며 잘 지내왔다. 평탄한 교회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건강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여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평탄하다고 그냥 조용하다고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기도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심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멋진 자리에 올라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 자랑거리와 함께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 없이 그 위치에 올라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달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 하면요, 그 욕심에 하나님의 욕심을 같이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 가운데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도 이렇게 막 비난하는데 사울왕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아직도 소년이다. 저기 지금 서 있는 골리앗은 프로야. 너랑 상대가 안 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완전히 그냥 군사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너는 그 앞에서 안 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답합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에 접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왕말이 맞는 것 같네요.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럽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을 향해 저 짐승만도 못한 건 내가 가서 때려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로서 내가 하는 일에 충실히 하다 보니 때로는 내가 지키려던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곰들이 나타났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와서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때려잡았나이다. 자기 삶의 일터사역에서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간증들 가운데 그 간증이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맹수들에게 내가 잡혀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히 물리쳤기 때문에 저 동물보다 못한 골리앗,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과거의 맹수들과 싸워 이긴 경력을 말해줍니다.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쌓아놓은 믿음의 간증들이, 이것들이 우리의 담대함을 말해주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기 위해 어느 기회를 기다립니다. 주님, 그때 되면 내가 멋지게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아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간증거리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간증은 평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서 간증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으로 신앙생활 쭉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며 신학교 가고 목회하면서 이세 목회하면서 EM 하면서 참으로 말 그대로 EM, Easy Ministry 쉬운 목회를 했어요. 평탄하게 편안하게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일세 목회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교회에 6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평생에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 시간에 흘렸고, 그 어느 기간보다 더 많은 간증이 나에게 생겼고,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볼 수 없고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보통 교회 웬만한 어려운 것은 어려움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목회를 할까 말까 떠날까 말까 하는 이런 교회, 저는 일부러 점심 싸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 한 10%만 해드려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까짓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간증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나옵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하는 삶 가운데서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내공이 앞으로의 나의 삶의 승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에이 뭐 진 게임 너네도 나가서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식으로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착 챙겨줍니다. 입힙니다.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이걸 입고 움직이려니까 익숙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온 이것과는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이 무기와 갑옷과 투구가 자기 승리하게 해주는 이런 도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목자의 제구를 차고, 이 뭡니까? 이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는 목자가 가지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돌을 다섯 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데 이 주머니가 목자가 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주머니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일상생활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이런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큰 일을 감당하게 돼야 되는구나, 어떡하지,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다른 무슨 뭐 특별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맹수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신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공동회의에서 또 재직회에서 이 피택 받으신 네 분의 피택 장로님이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 교단법에 의하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매주 나오셔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와, 이 장로님들이 확 변하고 갑자기 뭐 이 세상적인 이런 피택 장로님들이 갑자기 영적으로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이 네 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쌓아온 그 내공이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될지를 결정 벌써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갓 이민 오신 분이 뭐 미국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뭐 언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그냥 사업하시는 어느 한국 분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사장이 굉장히 뭐 요즘 말로 갑질한다 그러죠. 막 그냥 너무 좀 세상적으로 막 그러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예수님 만나면 참 저분 새로워질 수 있을 텐데 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양복 입은 몇 분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나도 크리스찬인데 아우 장로님이셨어요? 그러고 깜짝 놀랐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에 자기가 더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장로 집사하지 여기서까지 이러지 맙시다 그러시더래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이 내일 여러분 가정에서 보이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목요일날 여러분들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어떠한 간증들이 있는가에 따라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당황하며 도망가느냐 담대하게 당돌하게 그 앞에서 선포하느냐. 다윗은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것들이 너를 보호해주고 이것들이 너의 힘이 되고 내가 이것들에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 그 앞에서 답은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린 답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런 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이 험한 세상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지금 부모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때보다 우리 때 험하다 하여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버텼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이제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죄를 그냥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준비시켜서 세상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세상이 모독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어떠한 장애물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윗과 같은 담대하고 당돌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뭐 신앙생활 하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그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그 어떤 이름보다도 위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축복의 이름, 생명의 이름, 부활의 이름, 이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하세요.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 가운데도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원치 않지만 치매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이름, 이 이름 하나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치매가 좀 심하게 걸리셨는데 찬송가는요 하나도 안 쉬어버렸어요. 안 보고 그냥 부르세요. 야, 뭐 치매 오셔서 뭐 다른 거 아무도 사람 봐도 뭐 저 와도 뭐 왔나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찬송 부르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이름, 우리 자녀들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선포요, 여러분 자녀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두렵고 떨게 만들지만 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요, 내가 매일매일 믿고 의지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 무찌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